어떤 군대의 고참이 부대 앞 정문초소에서 이 신참으로 든 쫄병과 같이 보초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부대 안에서 트럭 한 대가 나오는 것을 보고 고참이 이 신병에게 이 검문하는 것을, 차를 검문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트럭을 정지시키고요. 꼼꼼하게 트럭 아래, 위, 뒤를 다 살핍니다. 여기저기 어디를 봐야 되는지를 이 신참 쫄병에게 이렇게 검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나중에는 이제 트럭을 통과시킨 거예요. 신병은 이 고참의 검문 실력 보고 감탄하고요. 고참은 그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신병의 어깨를 툭툭 이렇게 두들겨주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대 안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요란한 사이렌과 비상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비상, 정문을 봉쇄하라. 누군가가 부대 안에 트럭을 가지고 훔쳐갔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초를 쓰는 의무는 그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빨리 발견하고 얼리는 것이 여러분 그 보초병의 목적이고 또한 보초병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초병으로 세우셨다는 것 주님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초병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이 땅에 있는 불신과 불의, 탐욕, 죄, 질병, 시기, 어떤 비난이나 의심, 실패, 가는 거짓, 우상, 숭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를 파괴하려는 사단으로부터 여러분 보초를 쓰라고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내용입니다. 파수꾼으로 세워진 예루살렘이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우리 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을 오늘 이 6절은 다른 이름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 너는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를 기억하게 만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여기서 의미하는 파수꾼은 여호와를 기억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옛날 고대 왕국의 그 왕들은 그 이 약속한 것을 기록해 놓았다가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꼭 따라다녔습니다. 뭐 서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서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이 뭐라고 얘기하거나 약속을 하거나 뭐라면 그걸 적어놨다가 왕에게 알려주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고요. 하루의 일과에 어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직책을 감당하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서 기억나게 하는 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그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이렇게 기억나게 하는 자라고 얘기할까요?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으니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소리가 땅끝까지 퍼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당시 이것을 대상으로 쓴 사람들은 바벨론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세상 열방 가운데 선포하시는, 땅끝까지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내 구원이 임했다, 구원자가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메시아, 다시 오실 그 오실 예수님과 재림하실 그 주님에 대한 것을 복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수꾼이 기억나게 하시는 자, 여호와를 기억하게 만드는 자라는 이름으로 쓰였고요.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여호와의 구원이 땅 끝까지 퍼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파수꾼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서 12절에 보시면 거룩한 백성이고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 같이 종합해서 보면 여기서 쓰인 파수꾼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은 여호와께 하신 일을 뭐라고요? 기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한 일이 뭐냐? 11절에 보니까 구원이 땅끝까지 선포됐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파수꾼들, 이 거룩한 백성들, 구속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원래 직분은 보초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적이 침입하거나 또 전령이 오거나 뭐 성벽 망대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움직임이 있으면 빨리 알리는 것이 그들의 소임입니다. 근데 본문에서의 파수꾼의 주임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된 그 구원을 외치는 자들입니다. 그 선포된 구원을 그들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세워나가는, 만들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이 이 파수꾼들의 소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사용해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렇게 와치타워라고 이렇게 이상한 걸 지어놓고 맨하탄에서 이상한 걸 자꾸 뽑아내고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이 파수꾼들은 정말 그 암울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그들을 파수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사단은요, 본질을 흐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본질을 흐리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분주하게 하고 바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소리,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그 기쁨,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그 진리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온통 돈 문제나 성공이나 아니면 정말 그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를 바쁘게 하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잡지 못하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임이 원래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자들인데 그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의 본질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고 그 구원받은 자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파수꾼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그 돈 못 갖고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까? 어떻게 그런 구원을 그렇게 나타내는 소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늘 6절을 보시면 밤낮 잠잠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얘기는 너희는 쉬지 말고 그 너희들이 해방되었다, 구원받다는 소리를 전하라는 임무로 우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 예루살렘에 너는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지하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또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죄와 사망의 법이 해결되고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첫 번째 사명은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떠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대에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야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만 여러분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것이고요. 절망이 희망으로 변합니다.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에서 온전한 해방과 감사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복음의 여러분 그 능력입니다. 정말 정확하고 바르게 올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살며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지식, 참 진리, 참 거룩, 참 행복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갑니다.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근심, 시기, 질투, 전쟁, 기근, 두려움, 불안, 어둠, 질병, 이 모든 어둠이 어둠의 생각과 지식과 도덕과 문화가 모두 없어지고요. 모든 죄악과 우상, 모든 것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2000년 동안 엄청난 부를 누리는 강대국이 됩니다. 또한 볼모지의 땅 미국이 청교도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 복음으로 완전히 변하니까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패권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외쳐야 될 복음이 바로 그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한 뉴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배 선장이었고요. 그 뉴튼은 그 어렸을 때부터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보내졌습니다. 19살 때 강제로 영국 해군에 입대하게 됐고요. 전쟁에서 전쟁포로가 되는 바람에 노예선에 팔리게 돼가지고 자기는 노예도 아닌데 노예처럼 취급받다가 거기서 도망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노예선의 선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 안에서 온갖 못된 짓만 골라서 합니다. 그런데 그가 26살 때 대서양을 횡단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죠. 후에 목사가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시를 짓는 그런 목사가 됩니다.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서기도 했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삶이 저주받은 삶에서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뀌었다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존 뉴턴 목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그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께서 붙들어내신다면 자신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존 뉴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팔고 비인간적으로 노예를 팔았던 노예선의 선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만나주셨고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으로 변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은 얘기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파수꾼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파수꾼의 모습을 보시면 이 쉬지 말게 한다는 말이 6절과 7절에 계속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구를 쉬지 말게 해야 되냐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나오는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리라 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좀 말이 이상하죠? 근데 예루살렘의 회복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도록 쉬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셔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기쁨과 찬송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쉬지 않게 하나님을 쉬지 않도록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때문에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받는 그날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 약속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법을 주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될 그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쉬지 않고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이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늘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쉬지 말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요. 그러면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8절을 보시면 그 약속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며 약속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시는 너희가 수고하고 일에서 얻은 포도주나 식물을 이방인들이 마시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 시온을 회복해 주셔서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셔서 다시는 그들이 너희가 수고한 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 보시면 수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거둔 자가 그것을 성소에 뜰에서 먹게 된다는 거예요.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규례에 따라서 성전에서 먹고 마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 안에서 느끼는 주님이 주신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라서나 니에마에서 이렇게 보시면 그들이 성경을 읽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친교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내용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성취됨을 보고요. 그들이 큰 기쁨, 자유, 평강과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임무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오늘 성경에 보시면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못하게 하라고 적고 있어요. 우리 보고 계속해서 간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쉬지 않도록 계속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구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간구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가진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습니다.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가정이 온전히 서는 것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의 사업체가 성장하는 것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가 필요한데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상하게 기도가 힘듭니다. 시간이 없다는 명목으로 여러분 기도하지 못합니다. 정말 어떨 때는 내 뜻대로 될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기도 안 합니다. 그냥 사단은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 모든 것을 잘 포장해서 기도 안 해도 너희들 될 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그냥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구하지도 않는다면 그거는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안 구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기 원하시는데 왜 안 구하시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찾으라 그랬습니다. 두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열리고 얻을 것이고 또 그 열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도 여러분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그로 쉬지 못하게 할 정도로 계속해서 간구하라고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절에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잠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그보다 더한 것으로 채워주신 것을 요즘 우리는 새벽기도 때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면 우리는 그들은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들은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해야 됐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업자가 그렇게 황폐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건강이 황폐해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쉬지 않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우리 교회를, 우리의 일터를, 우리나라를, 또한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의 건강을 온전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파수꾼으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9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고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외치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성문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구원하지 말고 이것을 들고 바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나가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10절에 보시면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큰 길을 닦고 걸림돌을 치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그 길을 걸어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깃발을 세우고요. 그들이 올 수 있는 길을 닦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이 정말 진을 온전히 이루어서요, 온전히 올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깃발을 꽂아놓으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던 원래 의미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깃발을 꽂는다면, 그렇게 나가고 있다면 그 깃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으라고, 정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것은 세우고 걸림돌은 제거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은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은요, 폐허였습니다. 아무것도 이렇게 할 게 없었어요.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어디에 살지 몰라서 두문두문 자기끼리 알아서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먼저 지었고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보수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그들은 다시 한번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요. 우리는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고 우리는 재림 사이를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이 올 길을 다듬고 평탄하게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결산이 있고요. 그것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가 결정된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온전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홍수 때 노아가 홍수가 난다는 겁니까? 끝났으면 노아도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죠.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그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믿는다면 믿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서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아예 믿지 않거나 조금 믿긴 믿는데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행하는 믿음이 바로 기적을 몰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그 온전한 행동을 낳고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서 변화를 주는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로 거룩해져서 부흥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에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그 대학 심리학과에 아델 다이몬드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성공의 비결은 IQ보다 실행 능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IQ보다 EF라는 그 지수를 그 사용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executive function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IQ보다 실행 능력이 높으면 그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실행 능력이란 게 뭐냐면 사람이 외부 환경에 맞서서 생각과 행동을 내적으로 설정한 목표나 계획과 일치시키는 능력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 맛있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드셔보세요. 딱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주어졌을 때 만약에 이 여자가 그래, 한번 먹는 건데. 한번 먹고 내일부터 또 운동하지. 먹어버리면 실행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줬는데도 나는 내 안에 이미 정해진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행 능력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이어트에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지겠지요. 그렇게 IQ보다 그 실행 능력을 더 그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또한 레리 보시드라는 사람이 실행에 집중하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얘기는 이 책은 사실은 기업의 경쟁력에 관한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요. 거기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행력 없는 비전은 비극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행할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비전만 가지고 떠드는 거는 그거는 아니한 바도 못하는 비극이란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기업에서요, 구체적인 행동이 뒷받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실행이 뒷받치지 않으면 의미 없는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에도 이런 법칙이 적용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행동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우리가 편한 그 컴포트존 안에서 그냥 지내다가 하나님 만나러 가겠다고 생각하는 걸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전도하지 않아 하지 말자고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정말 그 교회들이 전도를 하고 있다면 이 세상은 벌써 뒤집어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뒤집어집니까? 왜 복음이 아직도 도리어 믿는 사람이 줄어드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은 하되 행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바라보시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중풍병자가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네,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누워있으면 그 사람은 걸을 수 있을까요? 못 걷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맷을 들고 가라 그랬을 때 그것을 들고 가야지만 이적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는 걸어갔기 때문에 이적이 된 거고요. 문둥병 환자에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에 갔을 때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이었지만 믿고 실천했을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벗개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전쟁인데.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치라고 했더니 정말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다고 했을 때, 큰 성이 가로막혀 있을 때 여러분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행력을 보여줄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파수꾼의 온전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전도합니다. 저희 교회도 기도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전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외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결합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부족하고 정말 황폐하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많은 것들이 우리 삶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는 그것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삶과 그냥 우리와 같은 삶의 차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세요. 당대의 가장 큰 부자로 알려진 던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물방앗간의 심부름꾼으로 그의 그 직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 이쪽 저쪽 여러 가지를 열심히 해서 고생 끝에 산림 20만 에이커를 가지는 그리고 철도 280마일을 가지게 된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게 된 그 미국의 거부로 태어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됩니다. 어느 날 인터뷰에서 기자가 왔어요. 자, 아주 어렵게 불우한 가정 그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을 말해달라고. 그랬더니 깁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제가 무슨 성공의 비결이 있는 건 아니고요. 세 가지 신조는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첫째,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 둘째, 수고하는 것을 싫어하지 말고 항상 부지런히 일했다는 것. 셋째는 하나님을 믿고 만사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신조를 갖고 살았을 때 이 사람이 당대의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고 고백한 거예요. 이 세상이 나를 오늘에 있게 한 원동력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난 기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야 뭐 누구나 다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나 다 아는 하찮고 사소한 일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어떤 지식이나 어떤 답변이나 책이나 사상이 아니라 그 지식과 사상이 사람을 움직여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지극히 작고 평범한 실천이 여러분 다른 점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간,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갈릴리,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무시하는 갈릴리에서 한 청년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 청년이 이 땅의 메시아여 구원자임을 알았겠습니까? 그 하찮고 사소한 그 동네에서 정말 사람들이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직도 덜 떨어진 제자들에게 세상 끝까지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지금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믿음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세워진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복음 증거의 파수꾼이 되십시오. 정말 생명을 주는 파수꾼이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파수꾼으로 직접 그 믿음을 행하시는 여러분, 그 삶을 살았을 때 진정으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부흥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그것을 이루시고려고 합니까? 요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 안에서 온전한 파수꾼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그 삶을 살 때 그것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영적인 파수꾼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